요한일서 3장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터인데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죄 짓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말씀을 11절에서 하고 있고 12절에서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동생입니다. 그런데 왜 죽였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 자신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서 화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으로 인해서 그 동생을 미워하는 것이 결국은 살인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인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가인 같은 세상이잖아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기 욕심껏 살려고 하는 이것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요한 1서에서는 어둠과 빛 또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 죄와 의로움 미움과 사랑 가인과 아벨 사망과 생명 이렇게 대립해서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뭐 섞이는 것이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가인 같은 세상에서 아벨처럼 핍박받는 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그냥 상하게 하려고 뱀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아무리 뱀이 강하고 뭐 마귀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시장 없는 거예요.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나셔서 뱀의 머리를 이미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뭐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도 그걸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럽니다. 그러면서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그 앞에 12절 가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형제를 미워함에서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가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이제 구약의 말씀이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라가라 하는 말은 곧 예, 그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하거나 노하거나 아니면 미워하는 자는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예,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살인한 거고 살인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간 것이다. 오늘 15절 말씀드리면 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워하는 죄가 큽니까? 물론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고도 남을 엄청난 은혜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살인죄를 짓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이게 이제 우리의 감사죠. 우리의 선물이고 우리의 은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함과 다를 바가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면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워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 미움을 통해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또 축복해야 또 원수라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우리 안에 진짜 참 평안과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진짜 내 자신이 행복하려면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목숨 버리는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은 마땅하게 그래 당연한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하면 내 친구 되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사랑은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 자기 희생. 그러니까 내 목숨 버리기 이전에 먼저 내 자기 부인, 자기 희생, 다른 이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그의 보상과 인정을 바르지 않는 진실함.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 뭐 버리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자존심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정말 자기 부인하는 자기 희생하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잘못했네요.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미안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빌립보 2장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전제로 드린다 이 말은 포도주를 부어 드린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너희 믿음과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 피를 쏟아 낼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위에, 그들의 믿음과 섬김 위에 자기의 피를 쏟아내는 그 엄청난 희생을 할지라도 자기는 기뻐하고 그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만한 그런 각오, 그런 사명으로 사도 바울이 감당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어떤 찬사나 사랑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실천인 것을 이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17절을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그러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구체적인 사랑 실천, 우리 목숨까지 만약에 뭐 바치는 거 그것을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정말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건 거짓에 불과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랑의 중요성의 역사라는 입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살피는 눈,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마음, 나눔을 행하려는 의지, 실천하는 손과 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탄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 이것이 우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아닐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성탄 선물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그걸 모아서 성탄 선물도 보내고 또 필요한 선교지에 또 헌금도 하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아주 작은 박스 하나인데 그냥 고국의 향기가 묻어있는 거기에 뭐 생필품, 뭐 과자, 그리고 라면 이런 거 넣어서 보냈거든요. 그 한 15만 원 정도 보내고 보냈는데 한 6, 7만 원 들었습니다. 한 20만 원 이쪽저쪽 들었는데 그 받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너무너무 좋아,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너무 귀한 선물이라고 그런 문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작은 일을 했지만 그분들이 참 큰 힘이 되겠구나. 그 선교지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만약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탄절에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고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면 구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33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말을 듣기는 들어도 입술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라 행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말로 행하자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9절 5장 9절 자, 시작. 자녀들아 5장 에베소서 5장 9절 자녀들아 맞습니다. 자녀들아 아닌데 에베소서 5장 9절 아닌가요? 19절이었나? 모르겠네. 제가 준비된 말씀은 이거거든요. 자, 자녀들아 아니네요. 잘못했네요. 지금 어떻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오늘 말씀이네요. 오늘 말씀이 그랬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사도 요한도 또 바울도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 19절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나누고 사랑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진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또 2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했어요. 책망할 일이 있어도 또 우리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을 때 행하면 나중에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는 내 식물을 흐름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흘러보내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 자,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이 이런 것처럼 바로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자,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포도나무 비유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오늘 22절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주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나무 가지가 나무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라. 이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관계가 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4장도 역시 마찬가지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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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해요.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사실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요.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부족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고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고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 질투 이것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는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성탄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정말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영적으로 흘러보내서 많은 영혼들을 또 데리고 와서 함께 주님 앞에 초청잔치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되기 위해서, 또 날씨가 방해받지 않냐도록 그날에는 좋은 날씨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